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입니다. 26절부터 3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7장에는 지난 시간 들었던 두로의 심판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그 죽음에 대한 통곡이 되겠지요. 죽음을 슬퍼하며 지어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두로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레바논에 있는 해변에 있는 땅이지만 당시에는 바위 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지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섬이었다고 했죠. 그러니 항해술이 발달했고 또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인구는 적었고 또 인구가 적은데 상업의 중심지니까 그만큼 부를 많이 누릴 수 있었죠. 27장은 그런 부유함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27장 3절을 보면은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두로는 자기를 스스로 아름답다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라고 하는데 이 말을 보면은 정말 실제로 당시에는 이 간척이 되기 전이었기에 섬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아예 육지가 되어 있지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당시 이 두로는 자기 스스로 부유하고 강인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뭐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지요. 예컨대 이 미국같이 이 슈퍼파워를 가진 국가를 보면은 그 나라 스스로가 자기의 부강함을 매우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그 세계 경찰 노릇을 뭐 자처하고 뭐 나서는 미국의 모습을 볼 때가 많지요. 자기 스스로가 잘 안다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자 없다는 것. 한마디로 이 도움이 필요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 교만한 자는 그 남에게 도움받는 것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실 날이 갈수록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그들에 대한 이 차별적인 태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도 하지요.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곳에서 왔다고 하면은 뭐 깔보고 들어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들보다 좀 낫다라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죠. 뭐 올바르지 않은 자세지만 있는 것 사실입니다. 사실 6.25 때에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 이런 국가에서 우리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지만 그때는 우리가 워낙 선진국이 아니 후진국이었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뒤바뀌어가지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남의 도움 그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아니면 남으로부터 대접받는 것 이것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남이 나를 도울 수 없다 생각하고요. 남이 나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지요. 특히 그 공항 입국 심사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정말 차이 많이 나요. 후진국 들어간다 싶을 때는요 이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그 여권을 내밀 때 오히려 더 뻣뻣합니다. 예, 그런 나라 들어갈 때. 예. 하지만 이 미국 같은 곳에 입국 심사할 때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뭔가 혹시라도 이 꼬투리 잡힐까봐 조심스레 입국 심사관을 바라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르신들이 미국에 들어가신다 여행한다 하면은 막그 자녀들은 또 영어로 막 편지를 미리 써주기도 합니다. 그 입국 심사에 대한 어떤 그 조심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그 어느 자녀도 부모님이 뭐 어디 태국에 동남아에 뭐 필리핀 여행 간다 한다고 해서 막 편지를 써주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 문화를 사실 우리 비난할 수 없지요. 비난해봐야 고칠 수도 없고요. 사회 구조가 이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현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이 특급 호텔 갈 때는 승용차가 별로 좋지 않으면은 이 외제차 괜찮은 거를 좀 렌트하거나 안 그러면 뭐정 아쉬우면 뭐 모범 택시라도 잡아타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텔 로비에서 문 열어주는 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지. 우리는 26절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 구절 25절을 보면은 두로의 그런 부귀 영화를 찬양하는 듯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역선으로 명성을 떨치던 이 다시스의 배들이 때를 지어서 두로에 화물을 날랐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상업이 활발한 국가들의 부두는 정박할 곳이 없을 정도로 번잡합니다. 제 어릴 때 이제 집이 그 간만부두, 부산의 간만부두 근처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그 사실 제일 큰 부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차를 타고 지나가기만 해도요. 늘 번잡한 항만의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늘 컨테이너 실은 트럭들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언덕에서 조금만 올라가서 언덕에서 내려다 보면은 부두가 빼곡해요. 진짜 컨테이너로 뭐몇 층씩을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배들은 정박하려고 막 줄을 서 있습니다. 바다에 띄엄띄엄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공중에서 뺑뺑 돌고 대기하듯이 배들이 이렇게 딱 행렬처럼 수학의 행렬처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간만부두에 정박을 하려고. 예, 그만큼 무역이 활발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웬만한 우리나라 부두에 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뭐 오래 배를 정박해둘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예, 다들 그 번잡합니다. 반면에 그 북한에서 크다고 하는 그 남포항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허전해요. 그 나라 경제를 보여주는 거죠. 예, 남포항. 항만은 큰데 컨테이너가 별로 없습니다. 저도 그 구글에 지도를 찾아봤는데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평양 그 순안공항. 제일 큰 공항이라 하는데 뜨고 내리는 항공기가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큰 차이 납니다. 그런 이런 사실을 들어가지고 오래전부터 막 북한이 붕괴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던 사람들 많았죠.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또. 미국같이 부강한 나라를 보면, 야, 저 나라 진짜 망하는 날이 올까 싶지요. 뭐,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물론 뭐 추측은 할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제 아무리 부강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망하지 않았던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페르시아, 뭐 몽골, 로마. 너나 할것 없이 죄다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흥망성쇠라고 하죠. 그죠? 흥함과 망함. 또뭐 성하고 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흥하고 성할 때 망하고 쇠하는 날을 내다보는 건참 어려워요. 망하는 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현실을 흥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쇠하는 날이 도무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아, 성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 사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큰 저택들 있잖아요. 안 그러면 뭐 매너하우스 같은 것들, 막큰 저택들. 이런 거 보면은 몇백 년, 뭐몇 대를 거쳐서 이 자자손손 물려 내려온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은, 야, 정말 과연 저런 가문, 뭐, 저렇게 흥황한 뭐 말보로 가문 뭐 이런 가문이 진짜 쇠하는 날이 올까 싶습니다. 안 쇠할 것 같잖아요.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장담할 수 없어요. 아마도 어떤 흥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도 지속될 것이고 반대로 어떤 이의 쇠함은 우리가 또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요. 잘 사는 놈은 끝까지 잘 살고, 뭐, 못난 놈은 끝까지 막못 살고, 지질이 궁상 막다가 세상을 마감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상의 이 흥망성쇠를 함부로 예견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상 모든 강대국들이 망했으므로, 미국도 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약했던 나라가 흥하는 일이 있었으므로, 언젠가 저런 후진국도 반드시 흥하는 날이 올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르는 일입니다.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였지요. 저자는 분명히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놓고 하나님을 면전에서 모독하는데 선지자를 괴롭히고 그랬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더라. 반면에 하나님 그잘 섬긴다는 자는 온갖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도 고통스레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가요? 아니면 우리의 원수가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잘못되길 바라고 그런 나라가 빨리 망하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자가 아무리 악한들 너무 막강하기에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상은요, 폭풍우를 통한 멸망이지요. 자연재해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이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볼때 우리 특별히 유념해야 하는 사실은요, 이런 말씀을 빌미로 모든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실수 많이 합니다. 특별히 신자들이 많이 해요.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두로의 그잘 나가던 무역선들이 풍랑을 만나 망하게 되는 일을 예로 들어서 이 땅의 모든 자연재해를 심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연재해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 에스겔의 입을 빌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이것이 사실 내가 행할 행동이다. 이 자연재해를 통한 두로에 대한 심판이. 제가 뭐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 이제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매일 그 채플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신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다닌 신학교는 그랬어요. 매일 채플이 있었어요. 월화수목금 하루에 한번 예배인 거예요. 그것도 자율이 아니라 출석 체크를 해요. 그 우리 같으면 본당 제 입구 들어오는데 카드 체크기가 있습니다. 그 강의실 들어가듯이 학생증을 끄고 가면은 출석 지각도 체크가 되고 들어가는 시간이 체크가 되니까 이제 예컨대 뭐 1학년은 뭐70% 이상 그 채플에 참가해야 통과가 되고 뭐 이제 졸업반이 4학년 정도 되면 한 50%만 들어가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차별을 두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못하면은 F가 뜹니다. 뭐 장학금도 못 받고 막 F 그 하나 때문에 고생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F를 메꾸기 위해서는 방학 때 하는 집중 수련회가 있습니다. 말이 집중 수련회지 이거는 사람이 들들 볶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좀 부끄럽지만 신학교 체플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 황금 같은 방학 때 수련회를 가야 했습니다. 내돈 내고. 예. 보통은 막 끄고 급하니까 공부하는 거 많고 이러면은 막 끄고 그냥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배 안 들고 그냥 출석만 체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저는 그런 데서 참 정직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예. 사실 세번 갔습니다. 세 번. 예. 세번 F 떴었어요. 예. 아, 이제 그 수련회를 갔는데 전 놀랐던 게 수련회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한 7, 80명밖에 안 돼. 우리 총 틀면 학생 수가 한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7, 80명밖에 안 될까? 그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 80명이래 40분 정도 하는 채플인데 그거 이제 빵꾸 나서 온 학생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학생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아, 정말 이런 학생들이 우리 학교 있었나 싶을 정도의 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 머리 하얀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눈을 뜨고 이렇게 보기가 민망한 여학생까지 온갖 학생들 다 모여 있습니다. 예. 막밥 먹고 나면은 막 담배 품는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우리끼리도 그러니까 낯설어요. 예. 아, 같은 학교면 그래도 한 번쯤 본 안면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수련회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죠? 한 6, 70명 모여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을 총 갔어요. 예. 신학교에서 이제 그런 수련회 가면 아주 불경건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이제 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요, 그죠? 예. 아무튼 그런 수련회 가면은 반드시 쉬는 시간 짬짬이 성경을 써야 해요. 쉬는 틈을 쉴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 아주 죄인 취급합니다. 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를 이렇게 강요하는 건참 좋지 않다. 예배 출석 체크 그게 웬 말입니까? 저 우리 교회 한번 할까요? 여기 달아놓고. 메시, 예. 목사는 메시에 들어왔는가? 예, 쫙쫙 긋고 들어오고, 예. 그런 거 저는 참안 좋다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당시에, 아, 이런 제도는 예배를, 하는 게 예배하는 건데 예배를 성적에 포함시키는 거, 뭐, 하여튼 패스든 페일이든 이런 식으로라도 성적에 포함시키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제가 이렇게 늘 주장하고 다녔지만, 제 스스로가 빵꾸 났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행실이 바르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죠? 통과에 된 학생들이 그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로마서면 로마서 짬짬이 필사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 산골짜기에 갇혀갖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이것도 힘든데 쉬는 시간 쉬지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힘듭니다. 그래 뭐 저도 지금도 싫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교인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 예. 저희 어머니는 보니까 이미 성경 한 권을 필사를 다 끝냈더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막 필사하대요. 막 열심히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뭐 시키지 않았다기보다도 목사님도 같이 하시지 할까봐 겁났습니다. 예.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쓰는 거.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트라우마. 예.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쉬지도 못하고 짬짬이 계속 성경 쓰는데 그 상처지. 그 수련회 때 있던 학생들한테는요. 그건 체벌입니다. 체벌. 실제로 체벌로 그걸 주어준 거예요. 너는 쉬지도 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또 바로 써야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뭐 체벌의 형태로 그런 게 주어진 겁니다. 너희 한 학기 동안 체풀에 성실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예를 가지고요. 이야, 저 사람 그 성경 필사하고 있는 것 보니까 벌 받고 있네. 괴롭겠다. 생각할 수 없어요, 그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 사람 왜 스스로 저렇게 벌을 주나? 예. 성경 쓰기가 누구한테는요, 기꺼운 신앙 훈련이고 말씀 묵상의 방법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풍랑이 기회였지요. 누구한테요? 예수님이 탄 배가 만났던 그 풍랑, 그 예수님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을 누가 다스리는지 보여줄 수 있는 찬스였어요. 예수님 그 찬스를 활용하시죠. 풍랑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멋들어지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랑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교만한 두로를 심판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할 때에 아주 신중해야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섣부른 해석으로 상처받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미국의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걸로 수많은 사상자가 났을 때요. 미국 목사나 그 한국 목사 할것 없이요. 이를 뭐그 지역에 카지노가 많고 뭐 흥청망청하던 그런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상처받았습니까? 정작 거기 피해자들은 뭐 카지노 근처에도 못 가본 뭐 저소득층들 많고 어린아이들도 많았는데도 그뭐 하나님의 재앙이다 이래 해석해가지고 막큰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해요. 반드시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말세라서 그렇다고. 말세라 갖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렇다고. 하나님 노아 홍수 끝나고 뭐라 하셨어요? 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다고. 네, 뭐 홍수 나면 막 물의 심판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해요. 지졸대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은혜도 갖다 내리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런 현상을 통해 또 벌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는 마누라 말이야. 평생적 괴롭히더만 말년에 치매 걸렸다고. 아니, 그러면 무슨 전두환이는 뭐 무슨 공을 세워갖고 아직도 그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땡전 뉴스 이런 건 했지. 반대에 간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암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고. 낫지 않았지만 이대로 죽어도 감사하다. 하나님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판단이 안설 때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유익한 태도예요. 대부분 일상에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실 모르는 게 우리가 더 많지요. 아는 것보다. 우리를 좀 미뤄두면 돼요. 판단을 좀 미뤄두면 돼. 우리에게 지적인 겸손이 필요합니다.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대신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고히 말할 수 있죠. 이 풍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 28절에 나오는 선장이란 단어는요, 우리 그 본문 앞에 나오는 9절에 나오는 그 지혜자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습니다. 같은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 돈 많은 재벌, 힘센 용사들이 모두 함께 지금 힘을 합치고 있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그 풍랑에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군대에서 훈련 나가가지고 야영하면요, 텐트 치고 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는데 그 배수로 작업입니다. 맨땅에 그 배수로 파는 게 여러분 그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야삽 손바닥만 한 걸로 그 땅을 판다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잘안 파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큰 삽을 되게 따로 트럭에다가 추진해가 가서 소대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 배수로를 깊이 파요. 생각보다 깊이 팝니다. 그래도 여름에 폭우가 좀 온다 싶으면요, 산에서 철수하라고요. 안전사고 난다고. 정말 비가 한번 들이붓기 시작하면은 제 아무리 우리가 그 삽으로 깊게 판 배수로도 텐트 못 지킵니다. 산에 내리는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조건 철수해야 됩니다. 간혹 군대에서 어디서 그 배운 건 있어가지고 가족끼리 그 계곡에 야영 가가지고 그 야영 그 레저 텐트 주변에 배수로 파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안 파도 됩니다. 예, 그 파나 마나 해요. 그거. 예, 안 파도 돼요. 그냥 가족끼리 놀러 갔을 땐비 오면 철수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계곡에 내리는 비 오면 그 무섭습니다. 그 얕보다가 그 자기 배수로 파고 설치다가요. 항상 그 테레비 나오지 않습니까? 119 나오고. 비 오면 짐 싸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수롭지 않은 자연현상을 들어서도 세상의 지혜자들, 가진 자들, 용맹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자들, 가진 자들, 이 용맹한 용사들은 평소 자기들이 남을 비웃고 다니던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지요. 반드시 그 속에 비웃음이 있습니다. 두로에 있는 부자들, 용사들, 지혜자들, 모두 겉으로 아마 매너 좋았을 거예요. 좋아 보였을 거라고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이면서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도 친절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지식이 많으면서도 무식한 이들을 존중해 줄수 있을까? 저렇게 용감하면서도 힘없고 겁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줄수 있을까? 그런 태도를 가졌을 것이라고요. 뭐 요즘에 선진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은 실상 가장 교만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속으로 남을 비웃고 다닌 겁니다. 36절에 그 자들의 종말이 나오지요.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요. 남이 이제 너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반드시 두로 같은 사람, 우리 또 두로 같은 동네, 두로 같은 민족, 회사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보다 강해 보여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 믿고 있다는 내 삶보다, 하나님보다, 실제로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인다. 더 견고해 보이고.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은 해결해 줄수 없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고. 그 죄다 두루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도 모자랄 판에 교회에 뭐 헌금까지 생각하면 이내 모습이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싶지요. 기도한다고 앉아 있는 이 모습이 무슨 꼴인가 싶습니다. 누구는 뭐 명품을 사니 마니 뭐 계모임이 어떻니 하고 있는데. 비웃음 살 때요, 마음이 얼마나 가라앉습니까? 나는 왜이 꼴인가 싶고요. 도대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싶고.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요, 우리 눈으로 목격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를 모르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지혜자들, 선장들, 용사들, 부자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름마다 찾아오는 풍랑을 사용해서라도 비웃음거리 삼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웃음을 산다는 건, 사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에 우리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신자들을 비웃는 자들을 대수롭지 않은 것, 그것 사용해가지고 비웃어 버리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자녀가 조롱밖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조롱밖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믿은 자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결과를 안겨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우리 생에 모두를 목격하고 갈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본인의 뜻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믿음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두로와 같은 사람도 있고, 두로 같은 동네도 있고, 두로 같은 민족과 두로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우리를 깔보고 비웃는 저 막강해 보이는 두로의 비웃음에 우리조차 위축될 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당신의 자녀가 결코 조롱받지 않게, 그저 조롱받는 상황에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입술에 우리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세계와 민족과 이웃을 품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항상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